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서구 사람들의 그 무덤에 가보면은 그 RIP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무덤에다가. 그 라틴어의 그 준말이에요.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 약자가 다 맞아떨어진데 Rest in Peace. 이렇게 우리말로 뭐 거의 뭐 잠드소서 안식하소서 뭐 그런 뜻이 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안식의 용례들을 신뢰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안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서 믿을 때 오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서 자신의 모든 자기 노력에 의한 그런 짐을 내려놓고 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구원을 받는 것을 쉰다, 안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만국의 소름에 깊이 잠겨 있었을 때였죠. 로마의 학대를 받았을 때니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크게 이렇게 강조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항상 이렇게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래서 국가가 독립되고 다시 다윗의 그런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십자가 대속으로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에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이 현대 사회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고 또 잘못된 전통적인 그런 종교적 그런 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죠. 또 물질주의와 여러 형태의 속박과 죄와 죽음에 짐을 지고서 힘겹게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근데 이제 첫 구원을 받은 그 안식이 안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물론 이제 자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구원을 내가 은혜로 바꿔서 인생의 목적을 찾았으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안식하는 것은 이 첫 단계의 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안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11장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구원받고 난 후의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내가 주를 따라가는 삶 거기에서 오는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주님을 항상 따라가야 돼요. 첫 구원은 많이 강조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감,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의 모양이 아직까지 전혀 변화도 없고 여러 가지 견답지 않다. 이제 그렇게 실망도 주고 그러죠. 그것이 다 이 첫 구원 이후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는 그 배움에 대한 티칭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배우는 것이냐, 뭘 어떻게 따라간다는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누군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주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그분이 나와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구속사역이라는 것이 뭔가, 뭘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했다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루신 이 새 창조의 사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을 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에 쉼이 온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가리켜요. 주님이 내리시는 어떤 영적이고 심리적인 안식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같은 부활 생명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한 것이죠.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새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초대를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첫 창조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인류가 그때 다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안식이었듯이 이제는 재창조의 결과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안식에 새 언약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오라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명예를 메라. 내 명예는 가볍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그것은 새 창조의 안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이 재창조 때 예수님의 안식으로 어떻게 겹쳐지고 그 안식에 이를테면 다시 그 연장되고 더 확대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 받는 안식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이 말하기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갚으시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말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야말로 뭐 그냥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 정도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해, 그건 왜 그들이 행위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안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이를테면 상을 받는 때예요. 상은 유업이라는 말과 유사하고 혹은 뭐 기업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상급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은 지상에서의 모든 주를 위해서 산 그 삶이 다 씻겨지고 그 고난이 다 씻겨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더욱더 충만한 안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첫째,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을 뵈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들을 지상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안식을 향유하려면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을.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순종과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자기 일을 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이건 뭐냐면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이신 그 창세기 2장의 안식은 신자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예수님의 안식을 미리 내다본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예표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꾸준한 믿음으로 새 창조의 세계를 음밀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나라가 주는 여러 혜택들을 받아 누림으로써 오는 영적인 체험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진장으로 준비하시고 주려고 하시는데 찾아와서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뭐 주일 중에서 오늘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죠.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라는 이 하루 그 완대는 신자들의 평생에 걸친 영구적인 안식을 대표하는 날이었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안식일은 하루가 아니고 한 평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뭐 율법으로 정해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안식은 무슨 법규나 형식이나 무슨 의식이나 뭐 특정한 날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안식은 뭐 주일처럼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가까이 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도 안식할 때가 안식할 일이 남아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넘치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상기시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히브리서의 저자가 권고하기를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꾸준한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의 안식으로 힘써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날마다 끝이 있었죠. 근데 일곱째 날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오픈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한 가지 굉장한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세워지고 그 안식에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게 될 거예요. 요점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전환점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새 창조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사에 마치시고 이제 여섯째 날에 다 이제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염두에 우리가 두고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그것을 조명을 해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관계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선 창세기 기사에 보면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 이후에 7일 이후에 8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7일은 열려진 날이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여덟째 날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이 몇 번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그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보세요. 뭐 있으면 여기 뭐 특히 뭐 무슨 뭐 신비한 뭐 그런 무슨 뭐가 있어서 영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여런저런 그런 해석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 머리가 되게 좋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금방 연상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숨을 내셨다는 거. 곧장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에게 모형을 만드시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예, 숨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예, 빚어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 결과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가 처음 그 창조된 지음을 받은 첫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새 인류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새 생명을 받고서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들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에 잠긴 세상을 새 생명으로 일깨우는 재창조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새 창조 사역의 때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밝혔어요. 이 표현도 굉장히 묘한 표현이에요. 그냥 이런 구절을 그냥 쓱 읽어 나갈 것이 아니죠. 굉장히 뜻깊은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복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였죠. 그래서 타락한 후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냐면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계정 여기에서는 바람이 불 때 그랬는데 세 번역이 조금 낮게 했어요. 그들은 날이 저물고 저녁 때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가지고 숨어있었잖아요. 그때 또 한 번의 바람이 불었어요. 이 바람이란 말하고 영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동일한 뜻이에요. 바람, 영 같은 단어예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치유와 경신의 호흡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새 생명의 기운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후하고 숨을 내신 것은 부활 생명에 의한 새 인류의 창출을 알리는 출발 신호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불순종과 배역의 어두운 역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호흡에 의해서 그 바람이 해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첫 창조 때 일곱째 날은 먼 후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재창조의 부활 이벤트를 바라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첫 창조의 일곱째 날은 제8일에 있을 그 재창조를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제정해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발을 기다렸던 그 예창조의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여덟째 날인 안식구 첫날에 의해서 발생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의 호흡에 의해서 그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7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바라보았던 새 창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일째 열린 날에서 곧바로 제8일째의 새날로 이어지는 회복과 더 깊은 차원의 재창조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또 들어가야 하는 이 새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래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안식일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깊고 숭대한 뜻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것을 제정하셨는지 창세기 때 다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데는 그 스케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거창한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첫 창조 때 일곱째 날은 자신이 기다렸던 여덟째 날을 만났어요. 오래오래 기다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여덟째 날을 만나고 안식구 첫날 만나고 새로운 주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한 주기가 끝나고 여덟째 날로 시작하는 새로운 새 시대의 주기로 재창조의 주기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풍성해졌죠. 재창조의 신비한 세계가 더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재창조, 첫 창조와 재창조는 서로 융합이 되고 서로 연속되는 관계예요. 첫 창조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넘어가면서 더 풍성한 안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왜 그 전년도에 그 자녀에게 이렇게 신년도로 넘어오면은 신년의 잔고가 늘어나잖아요. 그처럼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의 전망과 내용이 재창조로 인해서 재창조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안식의 지평 속에서 그 실체가 무한히 넓혀지고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곱째 날에 그 열린 안식을 그 열린 안식이 대망했던 여덟째 날의 재창조의 그리스도의 안식의 새로운 주기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7일에 열린 안식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안식 후 첫날에 흡수가 된 거예요. 구원의 새 시대에 합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에 한 하나님의 안식은 재창조에서 그 영역이 확충이 되었고 새 창조는 옛 창조의 이상을 실현시켰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신학자들의 어떤 연구나 혹은 강의 설교에서 아직까지 들어보거나 읽어보지 못한 측면입니다. 그럴지라도 만일 본인의 통찰이 맞다면은 하나님과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고 적용의 범위도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현재 일반적으로 지키는 안식일로서의 주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안식을 지금 누리세요.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안식을 우리를 오라고 여전히 일곱째 날에 열린 날처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때가 아직도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죠. 훨씬 더 큰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안식일 범위나 무슨 뭐 교회 전통이든 주의 성수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주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행해야 할 일은 어떤 특정한 날이나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안식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모든 법적 규정은, 모세법의 규정은 더 이상 그 법적인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안식일법 아래에서 살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아직도 사회적인 문명에서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키는 것이, 그 안식일을 토요일을 일요일로 대체해서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만 신약교회 교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법적인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된 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신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서의 안식일 준수의 의무나 그 방식을 주일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안식을 도외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손 안에 구원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장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신령한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오랫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썩은 세상이지만 세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아, 이것은 열려있구나.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안식, 더 깊은 안식, 온전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여덟째 날을 바라보게 한 것이래요.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안식일 제도의 본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본뜻을 못 깨닫겠네. 못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거기다가 엄격한 규례들을, 막 인간적인 규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묶어놨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나 제7일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열린 날은 아직도 원칙적으로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로서의 그 기회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덟째 날로 이율이 되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제7일은 여덟째 날의 재창조의 날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한편으로는 이중적이에요.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재창조의 주기를 맞아서 성취된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덟째 날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안식에 들어가는 새로운 주기라는 점에서는 열린 날로서의 제7일은 새 창조의 출발과 겹쳐지고 합류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 여덟째 날의 여명은 이미 밝았어요. 이미 날이 샜어요. 이미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덟째 날은 새로운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날 부활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 생명은 주 예수의 구원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나갑니다.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할 때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 인간의 죄로 갈라졌던 하늘과 땅이 다시 합류가 될 거예요.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가 될 것이에요. 대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지닌 숭고한 뜻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지어진 재창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겠죠. 우리들은 신묘한 재창조의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맡겨주신 우주의 청지기의 소명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살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계속해서 즐기게 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하고 오묘한 이 재창조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상속받고 다스리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비로소 시편 8편에서 말한 주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처럼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존귀와 영광을 베푸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때 응할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영화와 종기를 상실을 했죠.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잃었던 그 영광과 종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무궁한 재창조의 세계를 돌보면서 다스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됐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 복을 감사하고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얼굴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그 차원이 크다는 것을 모르면은 크리스천 라이프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차원이 내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분 안에서 이 온 세상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라는 걸 익혀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안식일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